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지를 파악해 나감으로써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한 10자 줄 보면은 먼저 평균 임금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지급받은 임금을 이와는 다른 기준, 즉 1년이나 취업 총기간 등으로 산정한 것이 통상임금을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고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처럼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3개월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혹시 그 기간만을 달리해서 1년이나 취업 총기간으로 산정한 것이 통상임금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은 문제점 첫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사고로 산정될 통상임금은 결국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되어 법률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과 달리 규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쨌든 취업한 일수 3개월 미만이 예를 들어서 2개월이다 그러면 2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2개월의 날수로 나눈 것을 예를 들어서 두달 일했는데 첫째 달에 100만 원 받고 둘째 달에 그 120만 원 받았다면 220을 이제 두 달이 만약에 61일이다 그러면은 61 분의 220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총취업 기간으로 산정했으면은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은 똑같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과 달리 규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문제점 180페이지 또 지급된 임금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시간의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의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인 통상임금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급된 임금이 아예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그러니까, 처음 일하는 날부터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세 번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은, 통상임금을 지급된 임금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통상임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통상임금액이 달라지게 되어서 시간의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의 산정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두달 일했을 때, 세달 일했을 때, 네달 일했을 때 들쭉날쭉하게 통상임금이 되면은 이 산정 기초가 변덕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 때문에 지급된 임금이 아닌 지급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반면에 통상임금은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것. 즉, 지급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평균임금은 사후적 평가적 개념인 데 비해 통상임금은 사전적 기획적 개념이다. 181페이지 세 번째 줄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동관행 등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라 할 것이다. 가장 주되게는 근로계약일 테고 또 취업규칙이 상여금이나 뭐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수당을, 위험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거나 단체협약도 그렇게 또 규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또 지역규칙 단체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과하는 임금도 정규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의 노동관행으로 이루어져서 그 회사에 노동관행이 있었다면은 아직까지 나는 그 노동관행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제 취업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그것도 받을 임금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전에는 초과근로까지 예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초과근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과근로는 동상임금 산정에 지급받을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소정근로라는 건 뭐죠? 법상 시간 내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문제, 이상의 논의를 통해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정의는 문제가 있다. 즉,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요건, 또 일률성의 요건의 한 내부 성질로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정기성은 임금 지급의 주기성을, 일률성은 다른 근로자의 지급 기준의 동일성을 의미하는데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요건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해석으로는 추출될 수가 없고 전적으로 외부에서 자기적으로 그냥 부과한 요건일 뿐이다. 이것은 통상임금, 아까 봤듯이 통상임금 자체에는 이런 정기성과 일률성을 요구하는 취지가 들어있지가 않다. 두 번째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하여 월 단위를 초과한 기간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그래서 배제되어 버린다. 배제, 예를 들어서 상여금 같은 거,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년을 통산하여서 뭐 출장 근로를 한 시간이 뭐 며칠 이상이면은 이런 것을 준다. 이런 수당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어떤 수당이나 기타 금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통상임금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배제해야 할 만한 어떠한 그 해석론도 근로기준법 자체 취지에서는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의 정의는 문제가 있고 또 시행령의 정의를 따라쟁이하는 판례도 문제가 있다. 1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최근 들어 판례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즉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조건을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갑자기 도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해석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비판점이 있다. 18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보면 따라서 대상 판결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확정할 수 있는 임금으로 파악하면 족한 통상임금을, 그러니까 김기덕 변호사는 이렇게 파악하자는 것,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확정할 수 있는 임금으로 파악하면 좋고,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얼마, 뭐 3시간 근로에는 얼마, 이렇게 확정하면 좋한 통상임금을 앞에서 언급한 개념요소,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된 임금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다. 통상임금 산정에 이것이 사전적 확정 가능성이라는 요건, 그리고 예정성이라는 요건, 이런 것들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파악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굳이 배제해야 할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과 노동관행에 의해서 사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어떤 변덕스럽다거나 산정의 기초가 되지 못할 만큼 그 금액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에 어떤 규범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거나 하는 점은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류성, 고용성, 정기성을 요건으로 추가해서 이 요건 자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서 어떤 경우에는 배제, 어떤 경우에는 포섭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다. 185페이지. 자, 대상 판결은 산업안전비 보험, 산업안전보험비 단체 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그 요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김기덕 변호사가 파악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에 의하여는 당연히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었다. 굳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 개념 요소의 충족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이 사전에 이것은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받기로 확정되어 있었던 임금이기 때문에 소정근로만 하면 이 정도 이거는 다 받게 되어 있던 임금인데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인 고열 작업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로마자 4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 일률성의 판단 기준 1가 대상 판결에서 원심 법원과 대법원은 사람의 고열 작업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입장을 달리했다. 원심은 아니다. 대법원은 맞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18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원심 법원과 대법원이 통상임금 개념 요소인 일률성에 대한 법리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일률성 법리를 가지고 사람의 고열 작업 수당이 그 일률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일률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사법부의 일원들도 같은 법률을 가지고 달리 파악하고 있다. 사실 판단은 똑같이 했는데 같은 사실 판단을 두고 적용을 하는 거니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사실을 뭐 인정을 안 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둘 다 똑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자. 186페이지 나 네 번째 줄 근로기준법의 일률성에 관하여 일단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8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자,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인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여기서 일정한 근로 조건이랑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왔다. 이거 좀 사실 마술같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 고정적인 조건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그 애매하다. 실제 적용하고 있는 데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률성 판단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8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판례는 자 A라고 쓰시네. A 판례. 단체협약상 조합원에게 월 출근 공수에 따라 차등을 둔 소정의 연판장수를 현금으로 환산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연료수당과 월 일정 출근 공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월 출근 공수에 따라 차등을 주고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출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의 임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한 일자에 따라서 연탄 지원해주는데 연탄을 회사에서 사가지고 지원해주면 회사 시커멓게 되니까 돈으로 연탄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또 출근 장려 수당도 주고 있다. 근데 이것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 때문에 고정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일하면 1일 일하면은 1일치만큼 연탄 수당이랑 출근 장려 수당을 받게 되고 2일 하면 곱하기 2, 3일 일하면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어이 출고 질서에 달라지네. 이거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걸막 변동하는 걸.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유효성 요건 충족시키지 못했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190페이지 네 번째 줄 비도급제의 기본급, 1급제의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대 등의 월급제의 사택수당은 통상 근로이질이나 양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및 이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모두 통상임금의 개념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다라고 판시하였어요. 근데 도급제의 기본금이란 거는 뭐냐면은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의 눈붙이기를 10개 인형을 만들면 이제 4,000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20개면 8,000원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그 기본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급제의 출근수당. 1급제의 출근수당. 1급제로 이제 준다는 것이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나오라 할때딱 나오면은 그날 이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1일 나왔으면은 출근수당 뭐 하루치 곱하기 1, 2일 나왔으면 출근수당 곱하기 2, 3일 나왔으면 하루치 곱하기 3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이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아니, 방금 A 판례에서는, 일한 날짜가 다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고정성 아니다 했는데, 방금 B에서는 1급제 출근수당. 아니, 출근한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고정적이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앞뒤, 물론 앞뒤가 아니라 서로 다른 판례에서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이 연료수당과 출근 장려수당은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해요.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급제 기본급, 1급제 출근수당, 입항수당, 중식대 등의 등과 월급제의 사택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통상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았다. 한편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근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다 주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절반만 주는데, 절반만 주니까 조건이 다름에 따라서 달리 준 거죠. 달리 준 거니까 고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런데,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철학적으로 이 개념 분석을 해볼 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고정적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조건들은 고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조건은 고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끌고 나갈 여지가 있어요. 방금 부양가족 그 문제도 아니 가족이 있고 없고는 근로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게 뭐가 고정적이냐? 사람이 애는 낳다가도 안 낳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근했을 때 출근한 만큼 곱하기 해가지고 준다. 출근수당, 출근장려수당 이런 것도 고정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출근장려수당 고정적이 아니다. 출근한 날짜에 따라 다르잖아. 근데 출근한 날짜가 있으면 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 받는 것이니까 고정적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적이라는 조건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죠. 19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연료 수당과 출근 장려 수당이 출근 일수에 따라 어떻게 차등을 두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출근 일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그 실질은 일급제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한 고정성이라는 말의 철학적으로 불명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만큼 받는 건 당연한데 그걸 갖다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세상에 고정성을 충족시키는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192페이지 각주 122 다음에 보면은 도입 후의 판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도입 후의 판례도 소정 근로 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급되는 임금은 물론 포함되고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수 없음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여 소정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 산정 범위의 임금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보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기본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 기본급이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떤 출근 수당이 출근 일수에 따라서 뭐 매일 3만 원씩 해가지고 곱하기 3에서 90만 원이 더 더해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판례 각주 123 판례는 당연히 출근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출근 수당은 임금에 포함됨이 당연하고 기본급이랑은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죠. 또뭐 도급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도급제의 기본급을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 도급제의 기본급이라는 것은 도급제를 하되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이지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죠. 베이스로 깔리는 거니까. 영업사원 같은 경우도 베이스로 깔리는 월급이 있고 영업수당이 있는데 이 베이스로 깔리는 것 자체는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죠. 근데 이 판례 문구는 직접적 또는 비례적 대응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식의 문구죠. 그래놓고 아까 1급 출근 장려수당이라든지 연료수당이 비례적으로 달라지니까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말해놓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까 그 도급제 기본급은 제가 용어 설명을 잠시 착각해서 잘못했습니다. 193페이지 이상과 같이 소정 근로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정해진 임금 지급 단위 기간의 소정 근로 시간 수 또는 소정 근로일 모두를 근로해야 지급되는 임금 어떻게, 그러니까 일주일 일하는데, 뭐, 이런, 뭐, 프라이데이 수당이라는 것을 뭐 만들어 놨다. 그래가지고, 전일 다 이제 근무를 하면은 프라이데이에 이제 5일치에 해당하는 프라이데이 수당을 준단 말이죠. 만약 하루라도 빠지면은 그 주에 프라이데이 수당은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임금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미달하는 자의 일체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있는 경우 이 프라이데이 수당이 판례 일률성 법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 그러니까 고정적인 조건,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는가? 판례에 의하면 프라이데이까지 다 출근 5일 다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또 일률성이라는 조건, 고정성이라는 조건을 또 뭡니까? 비례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말을 쓰면서도 이걸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이 명료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프라이데이까지 다 출근을 하면 프라이데이 수당 받네? 이거는 고정돼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조건은 안 변하고 있으니까 고정적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성이라는 말과 동치가 아닌 한, 동의어가 아닌 한, 일률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죠. 근데 이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월 전체 기간을 평가 단위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는 그 실질이 월급제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 고정성이란 조건이 애매하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시급제인 경우 일근로 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에 대하여 해당 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는 얼마든지 이를 이용하여 통상임금을 축소시킬 수 있게 되고 통상임금 제도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급제다, 월급제다, 일급제다 했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다 마치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안 하고 30분 일하고 이제 어디 가버리면은, 그건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시간급으로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은, 맥도날드가 이제 아르바이트 고용할 때,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3780원인가를 준다. 최근에 4,000원 이상은 올랐나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4,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최저임금을 준다. 곱하기 8에서 준다. 그런데, 1시간도 다 채우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1시간 다안 채우면은, 못 받는 것이니까, 그 시급은 못 받는 것이니까, 판례의, 이렇게,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채우지 않으면은 못 받는 거는,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모든 시급 하나하나 자체가 비고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파악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포착할 수 있는 거는 빵원이죠, 빵원. 그 사람 빵원인 거죠. 그러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파탄에 이른다는 것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빵원이 돼버리니까, 문제다. 그냥 고정성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철학적으로. 비례성을 갑자기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고정성이다 이렇게 보고 어떨 때는 또 비례적이니까 아이고 고정적이지 않네 이러고 지 맘대로죠. 194페이지 5번째 줄 비록 비례적으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속에서 근로자는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프라이데이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부담 문단 네 번째 주 판례의 논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어야 일률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동업 반복적인 헛소리죠. 헛소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기 정하고 있어야 일률성이 인정되는. 그럼 아까 프라이데이 수당 같은 경우에 프라이데이까지 모두 5일 동안 다 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니까 일률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프라이데이까지 4일만 일한 사람 못 받으니까 고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건 완전 말장난이죠. 이런 판례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일률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개소리가 된다. 그러나 비판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집단적으로 규율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근로계약서 써가지고 근로계약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 강사들 보면은 서로 이제 월급을 모르게 하고 요즘은 다 연봉제죠. 연봉제면은 서로 연봉 얼마 받는지 서로 이제 피용자들끼리 안 알리게 하고 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면 호봉제면 옛날에 취업 규칙으로 다 탁탁 올라가게 돼 있지만 연봉제니까 이거 개별적이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아니네. 자, A와 B 모두 X 대학을 나왔어요. 4년제 X 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A와 B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학원 강사다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은 영어, 다른 사람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볼때 A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서 돈을 더 많이 주기로 했죠. B라는 사람은 돈을 더 적게 받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그 초과 부분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죠. B는 못 받는 임금이죠. 그러니까 일률성이 없다.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상임금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거 임금이 아니고 너는 B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라. 나는 B가 아닌데? 그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로계약이라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인데, 이 개별성을 근거로 해서 고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네. 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논리냐?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항상 집단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라는 사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나타났는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소리죠. 뭐 도급제로 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시간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산학금 제도로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당제로 한다거나 다양한 개별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화 방식을 취하는 어떤 임금 지급 방식을 취하기만 하면 통상임금에서 빠져버리게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실제로 판례에 이걸 다 빼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고 통상임금 자체가 우리가 어느 논리를 생각할 때 논리 정합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잠시 쉬고 195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